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인 요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주요 지점에 세워진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였죠. 물자와 사람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고요. 물자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산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의학도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도시였는데요. 이 지역에서 나는 프리기안이라는 가루로 만든 안약이 눈병 치료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이 지역의 특산물은 뭐가 있었냐면요. 양털이랑 목화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직사업, 면직산업 이런 것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의 현재 지명이 파묵칼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파묵은 목화라는 뜻이고요. 칼레는 성을 의미하는 터키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목화의 성이다라고 불리는 도시가 바로 파묵칼레입니다. 라오디게아 부근에 있는 도시죠. AD 60년 정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때 라오디게아 지역도 많이 파괴가 됐는데요. 그때 다른 도시들은 다 로마의 지원을 받았는데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지원을 거부해버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다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유했던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무너진 도시를 다 다시 회복을 시켰으니까요. 이렇게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요, 황제를 숭배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할 일도 없었고, 이단의 위협도 별로 없었고, 외적인 핍박도 전혀 없었던, 그래서 다른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의 부러움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보십시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다 부러워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토하여버리겠다라는 말의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이런 거죠. 너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구역질이 나서 토할 것 같다라는 의미가 좀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뜨겁거나 차거나 하라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라는 말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 그럼 여러분, 차가운 신앙은 뭐가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뜨거운 신앙, 차가운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항상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모든 것이 다 풍족했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물이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북쪽으로 한 10km 정도를 가면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온천물을 관을 만들어서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한 16km 정도를 가면 골로세에 있는 거기는 냉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냉천에서도 또 관을 연결해서 그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이 관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점점 미지근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로세의 차갑던 물도 관을 타고 오는 동안 점점 뜨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온천물 안에 석회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물이 뜨거울 때는 그게 보이질 않는 거죠.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점점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갑자기 안 보이던 뿌연 석회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목욕하고 온천하고 뜨거운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관을 타고 내려오니까 그 물이 온도가 점점 내려가니까 석회 때문에 이 물이 점점 뿌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흐르는 수도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에 몸을 씻으면, 원래는 온천물에 몸을 씻으면 몸이 뽀얗고 깨끗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물로 몸을 씻으면 눈병이 생기고 마시면 구토와 복통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지근한 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미지근한 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겁든지 하라는 그 말씀은요, 너희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차가운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뜨거운 물이면 뜨거운 물답게, 차가운 물이면 차가운 물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본질을 지키면서 살라라는 말씀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는 야 니네 본질을 좀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는지를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새 잊어버리셨습니까? 방금 뭐라고 얘기를 했죠?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똑같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라서, 나는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지만 그 고백의 이유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부유해서, 나는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들은 재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성도로서의 본질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스스로를 아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역겨워서 토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부자가 아니라서 부요함 때문에 뭐 만족함을 누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아 때로 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부자라서, 내가 권력을 가져서,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 자녀가 잘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주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가치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에서 만족함 찾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다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실수를 또 했냐면요,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체육시간이 되면 국민체조라는 걸 했습니다. 갈수록 모르시는 말들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표정들이 있으신데요, 국민체조를 하기 전에 항상 했던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항상 기준 시켜요. 그러면 이제 기준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는지 모르시죠? 기준 한 다음에 양팔 간격 앞뒤로 나란히, 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들이 예, 그런 걸 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양팔을 딱 벌리고 그 간격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준입니다. 기준이 삐딱하게 서 있으면요, 거기서부터 양팔 간격으로 서는 사람들은 다 삐딱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두 번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보셨던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무슨 말로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기준으로 나는 부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기준을 세우고 자기들이 만족합니다. 내 기준에 나는 부자야, 나는 만족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17절 방금 보신 말씀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의 기준으로는요,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너는 가난하고 헐벗고 가진 것도 없고 벌거벗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결핍투성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 평가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스피드광이건 굼벵이 운전자건 모두 다 자기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을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보다 늦게 달리는 사람을 보면 다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보다 빨리 가면 다 뭐, 예, 그리고 뭐 자기보다 늦게 가면 또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부터 많이 들어서 아시는 내로남불이란 말도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하면 내 기준에는 그게 다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다라는 거죠. 사사시대가 극도로 혼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자기 소견에, 내 기준으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렇게 혼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자기 기준의 한계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좋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맞는 것 같은데 그 기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을 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신지로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보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에게는요, 내 기준에, 자기 기준의 부요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들은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계시록 2장 9절에는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는 지독하게 가난한 교회,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실제로는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부요함은 진짜 부요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보기에 궁핍함은 진짜 궁핍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삶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 이 사실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합격이라고, 스스로는 합격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너 불합격이다, 그 한마디 하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은요, 축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의 힘, 세상의 명예도 축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복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고요, 재물도 많이 가지시고 돈도 많이 벌으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건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본질도 잊어버리고 기준도 잃어버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냥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좋은 말로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 향해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네 가지로 권면을 해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금이라고 다 똑같은 금이 아니잖아요. 24K도 있고 18K도 있고, 뭐 처음 금을 캘 때부터 다 금이 모든 게 99.99 이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되어야만 정금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은요, 연단을 하면 연단을 할수록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수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그건 거죠. 너희들은 연단한 금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부요한 가운데서, 수많은 불순물로 가득한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수함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순수한 정금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온갖 세상의 만족함을 누리다 어느 날 한순간부터 아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해야지, 말은 쉽지만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망치질을 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환란이나 핍박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야,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야 마침내 정금이 되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금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정금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요, 그렇다면 연단을 피하지 마십시오. 연단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쌓여가는 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부요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상관없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런 순수한 금이 되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1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풍부에도 처해봤고 비천에도 처해봤고 가난하기도 해봤고 어려움도 다 겪으면서 그는 점점 정금이 되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이 먼저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연단의 과정을 피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권면이었고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라오디게아 지역 처음에 설명할 때 목화랑 목축 이런 게 발달한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양모는요, 색깔 자체가 되게 특이했어요. 검보라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급 양모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 검보라색 양모로 만들어진 옷을 입으면서 그런 화려한 옷들을 입으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런 멋진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흰 옷은 어떤 흰 옷일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을 해가지고요, 그때 빠진 분들이 다 똑같이 하얀 옷을 입고, 예, 그리고 나서 재림을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흰 옷을 입으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 옷을 입으라는 그런 하얀 옷 입고 재림 기다리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흰옷은 뭐냐면요, 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하얗게 된 옷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하는 흰옷이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으라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이제는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흰 옷을 입으라는 말 안에 들여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도시는 의학이 되게 많이 발달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파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지역에서 나는 안약은 프리기안 가루로 만든 안약을 정말 좋은 약이다라고 칭할 정도로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의 안약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그 안약이 이 프리기안 가루로 만든 안약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안약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약을 바르라는 말은 결국 보는 눈을 고치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고쳐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부요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그거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어 놓은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을 향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눈에 안약을 바르고 우리의 시선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눈을, 이 안약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럼 보십시오.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까? 성령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에서 안약을 바르고 시선을 바꾼다라는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런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부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노예들에게 일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재물은 있었는데 성김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봤으면 이제는 손으로 섬기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열심히 내가 봉사하는 걸로 그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봤으면 이제는 열심히 섬기는 걸로 그 일을 완성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열심으로 섬기셔야 해요.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열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항상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따라 나옵니다. 그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맞는 이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이유들을 옆으로 살짝 제쳐놓으시고 한번 지금 내가 열심을 내는 일은 그럼 과연 뭐가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 관심이 있는 일에는 지금도 굉장히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쇼핑을 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시는 건 하루아침에도 몇 편이라도 지치지 않고 다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더 열심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교사가 필요한다는 거 여러분 여기 있는 분 다 아시잖아요. 교사로 지원하진 않죠.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섬김의 봉사의 자리 많이 필요하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결국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쓸 시간만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정말로 사랑이 있는 게 맞으면 열심을 내라, 움직여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뭔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열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세상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딱 한결같습니다. 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망해도 되지?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잘못들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잘못들에서 돌이켜서 너희가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꾸짖고 책망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래서 책망하는 거니까 듣고 돌이켜서 돌아와라. 이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이 말씀, 예수님의 마음은요, 20절 말씀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마 그림으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새가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얘들아 너희가 문만 열면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가서 다시 먹고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